다원주의 사회 안에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는 원래 원전을 보시면 245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당시에 이 1세기를 지나면서 편지를 쓸 때 파피루스 종이를 사용했는데요. 가로 한 25cm, 세로 20cm 정도의 그 파피루스 종이 안에는 헬라어 단어 300단어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서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짧은 서신으로 느껴질지 몰라도 당시에는 일반적인 편지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편지라 그런 서신이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오늘 본문이 짧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 하나의 편지를 반으로 나눠서 지금 어제와 오늘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 통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요한이서를 이해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고 이전 문맥을 먼저 확인해보고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을 좀더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1절에서 중간에 보시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라고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직역하면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라고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서신서들에서 인사를 할 때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만 인사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굳이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 구약의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족적 사랑, 언약적 사랑 이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랑이라고 한번 번역을 한번 해, 긍휼이라고 말고 사랑이라고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1절에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그리고 3절에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라고 번역을 했을 때 1절에서 3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제가 그 말씀드린 지금 번역한 새롭게 번역한 두 단어입니다. 진리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 2서를 쓰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진리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이하의 말씀,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제목을 보시면, 4절 위에 보시면 4절 이하의 그 내용에 대한 소제목이 진리와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2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잊지 말고 묵상해야 될 키워드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진리 그리고 사랑입니다. 요한이 진리와 사랑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이 진리와 사랑 간의 역학관계가 과연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요한이 이 요한 2서라는 서신서를 에베소 지역 혹은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의 그 의도를 저희가 파악하는데 굉장히 큰 이제 단어들이 됩니다. 7절 말씀부터 해서 저희가 또한절한절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기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이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8절과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도 계속해서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8절과 9절은 병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제 8절에 우리가 일한 것, 그러니까 사도들이 일한 것을 잃어버리면 온전한 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8절의 이야기죠. 9절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한 것,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온전한 상을 잃어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병행구조가 되냐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일부러 이렇게 대치시켜가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사도들이 전했던 그 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그 일, 그것을 부인하면 온전한 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없다라고 사도가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적그리스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10절과 11절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과 11절 저희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집에 드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인사도 하면 안 되고, 그들과 인사하는 자들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성육신 교리를 지금 이제 부인하고 있고,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진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일면 생각해 봤을 때는 물론 충분히 이렇게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이 시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단이라 해도 그들을 배격하고 그들의 진리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가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 아니 오늘 세상이 기독교에 요구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신학의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보수주의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속한 이 교단, 저희가 이 삼일교회는 아주 이 보수 쪽에,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진리이고 이 말씀에 어느 것 하나도 뺄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반대편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첨가하여서 이 성경책을 쓰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예수라는 목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잠시 예수라는 목수 안으로 들어가셨다 나오셨다. 혹은 하나님이 그 인간 예수라는 그 목수를 잠시 사용하셨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이 자유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자유주의자들, 이 스펙트럼의 끝에 있는 자유주의자들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영지주의자들과 비슷한 진리를 주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저희가 막 그토록 막 격하게 배격하고 있는 그 이단들, 내가 교주라고, 사람이 교주라고 이야기하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 정도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너무나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보입니다. 진리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진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랑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랑을 뒷전으로 하는 것처럼, 진리가 사랑을 삼켜버린 것만 같은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질문과 사실은 이 요한이서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와 사랑의 관계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원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는 이런 겁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서로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누구도 자신만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자세를 버려야 하며 우리가 다 서로를 관용하고 타종교를 인정하는 방식이야말로 현대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이 교양 있는 자세고 그것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모던 사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도 그런 이제 요구를 받는 겁니다. 너희는 왜 너희만 맞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배타적인 자세를 고수하냐. 다른 모든 종교는 다 그렇지 않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우리도 맞고 너희도 다 맞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우린 다 결국에 그 산꼭대기 구원이라는 종착지에 함께 이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너희만 맞다고 그런 독선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는 거냐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너희들 말하는 거 아니냐.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 사랑을 포기하는 듯한 행동을 하냐고 자꾸만 저희에게 반문합니다. 기독교의 배타성은 진리를 지키겠다고 사랑을 포기하는 걸까요? 기독교가 우리만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랑을 포기하면서 진리를 고수하는 자세일까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가 배타적인 이 절대 진리를 고수해야 되는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고수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을 어떻게 자아내는지를 사실은 이 본문 안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좀 이렇습니다. 좀 사실 저희가 영지주의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반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좀 자세히 어떤 면에서 좀 철학적으로 살펴봐야 이게 깊이 이해가 되지만 새벽에 저희가 좀 결론적인 말씀만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진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진리를 통해서 사랑을 말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사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롯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참 하나님께서 이 닿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육체를 입으셨다는 사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아기가 되시고 그 아기의 시절을 지나서 사람과 같이 사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결국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안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교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성육신의 교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이 저희에게 참된 진리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의 배타적인 진리를 추구할수록 기독교인들은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육신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그 배타적인 진리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이웃을 향해서 더 헌신적이고 더 많은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자원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팀 켈러라는 이 설교자의 말을 많이 좀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은 신앙체계 속에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너그럽게 베풀고 화해를 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 강력한 자원의 한가운데는 기억하십시오.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하며 죽어간 분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성육신의 교리에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진리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사랑에 진정한 동력이 되는, 자원이 되는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사라집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절묘하게도 이 진리를 주장하는, 사실은 이 요한 2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 당시의 상황이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도 종교 관용 정책을 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우리가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로마도 그들의 점령, 그들의 그 통치 정책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관용해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주기만 하면 그 각 민족들이, 각 부족들이, 각 성읍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인정해줬습니다. 대신에 로마의 카이사르를 황제로, 신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로마는 이게 굉장히 관용적이, 이걸 사랑이라고,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린 다 맞다. 너희도 맞고 우리도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공존하자. 이렇게 평화를 이루어 나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 기독교만 굉장히 독특하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 한 분만 오직 홀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하면서 굉장히 배타적인 자세를 취했던 겁니다. 그러니 핍박을 받았었죠.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관용정책과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로마, 그리고 우리만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 기독교, 이 두 진영에서 더 큰 사랑을 행했던 것은 기독교란 사실입니다. 제가 좀 길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띄워주시면. 네, 좀 너무 글씨가 작은데요. 네, 이거 좀 다 읽으면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읽어볼게요. 네,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은 개방적이어서 거의 방임에 가까울 지경이다. 누구나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문화적 관습은 잔혹하기 그지없었다. 그리스 로마 세계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계층화되어 있었다.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했다. 이와 달리 크리스찬은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하나님이라 주장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하찮은 인간 취급을 받으며 살던 이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초기 크리스찬들은 다양한 민족과 계층의 출신이었다. 주위 사람들에게는 스캔들이라 불릴 만큼 놀라운 조합의 모임이었다. 귀족과 평민이, 주인과 노예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건 스캔들이라고 불릴 만한 대단한 모임이었던 겁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는 가난한 이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넉넉하게 베풀었다. 같은 신앙이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넓은 세상일수록 여성들의 지위는 형편없이 낮았다. 여자에게 영아 사망률은 턱없이 높았고, 영아 사망률이 왜 높았을까요? 남아를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여아가 태어나면 이 여아가 말고 남아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에 여아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걸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했던 거죠. 그리고 강제 결혼이 빈번했으며, 로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 여성들이 결혼하던 나이는 11살에서 12살입니다. 11살에서 12살인 여성이 결혼할 때 그가 주체적인 인격을 가지고 남편을 선택해서 결혼했을까요? 당시 결혼은 아버지가 애를 팔아버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20살이 지나야만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혼한 여성은 2년 안에 재혼을 하도록 로마 사회는 규정을 했었는데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대신에 재혼하지 않으면 여성들이 재정적인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혼한 여성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교회는 동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 당시의 동거는 남성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였습니다. 동거를 하다가 여성을 책임지지 않고 언제든 여성을 내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남성에게 동거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여성과 같이 살기 원하면 결혼했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 말입니다. 경제적 평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기독교는 여성들에게 예로부터 존재했던 그 어떤 계급사회에서보다 더 큰 안정과 평등을 제공했다. 1, 2세기 무렵 도시를 중심으로 끔찍한 역병들이 발생했을 때 크리스천들은 시내 곳곳에 있는 병자와 죽어가는 이들을 보살폈다. 그러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로마의 그 관용을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 맞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를 다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은 역병이 생겼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본인들이 살겠다고 그 전염병 환자들로부터 다 도망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맞다고, 우리가 절대 진리라고,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병이 걸린 그 사람들,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그들 옆에 있었고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줬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절대 진리라고, 이게 이것만이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기 안에 진정한 사랑의 근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사랑의 근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포기하는 순간 사랑은 사라집니다. 이걸 포기하는 순간 세상에 아무리 관용과 어떤 사랑을 주장해도 진정한 사랑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은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해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부족하다고, 나에게 좀 사랑을 달라고, 나조차도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 사랑이 없어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세상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세상의 한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을 말해야 하는, 진정한 사랑을 보여야 하는, 아니 그 전에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어디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꺼이 사람이 되셔서 그렇게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받아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안에, 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는 진정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주 안에 한몸된 3일의 지체 여러분, 저희가 나가서 막 사랑, 세상에 이 다원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진짜 사랑, 여기서만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일련의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건 사실 믿지도 않을 거고요,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을 겁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1세기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진정한 사랑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진정한 사랑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 세상은 줄 수 없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사실 세상은 꿈도 꿀 수 없는 그 진정한 사랑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이 땅에서 참 예수를, 진정한 기독교를 이제 말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 잠시 좀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들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요한이서의 말씀을 통해서